있어 행복한 하루 My friend
내가
My friend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빛나는 하루 당신의 삶을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줄게요
이번 도쿄올림픽을 다들 재밌게 보고들 계시나요? 어제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이기고 4강전에 당당하게 진출을 했습니다. 이긴 우리나라 선수도 울고 진 터키 선수들도 울고 캐스터와 해설위원까지 울고 많은 분들이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 하나가 되어 울어버렸는데요. 스포츠 하나로 이 똘똘 뭉쳐져 함께 마음을 공유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애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는지를 조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또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이은혜 스탠드업에서도 청취자분들과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거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이은혜 스탠드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초찬양 듣고 달려갈게요.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좁은 집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평안한 가운데 잘들 보내셨습니까? 유네 스탠드업 오늘도 힘차게 우렁찬 목소리로 여러분께 안부를 전하며 샬롬 외쳐봅니다. 유네 스탠드업은요,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이처럼 매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벌써부터. 오늘 귀한 또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지 함께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사용과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 그리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와우CCM 홈페이지죠. www.wowccm.net으로 들어오셔서 사용과 찬양 신청 게시판, 그리고 와플 게시판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스탠드업 어떻게 좀 꾸며갈지 소개를 먼저 좀 잠깐 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우리 2부에서는요, 안산 다드림교회 이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다시 보기. 저번 주에 정말 많은 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경 다시 보기의 퀴즈.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순발력을 가지고 또 재치 있는 명답. 오답까지 센스를 발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해서 윤병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우리 실만한 물가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를 가지 못하고 또 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의기소침하고 좀 뭐랄까요? 왜 못 가지?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 실망하시지 말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수련회 찬양 특집 시간으로 꾸며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과 사연 함께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부에서도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다뤄볼 몇 년 전이었죠. 동성애에 관해서도 정말 구체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도자의 모습을 또 갖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시간 지금 많은 분들 입장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도 먼저 살짝 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학수님께서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은혜의 DJ님의 멘트를 들으면 그냥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는 우리 학수님의 그 글을 읽으니까 그냥 마스크 너머로 보이진 않지만 입이 그냥 귀에 걸렸어요. 밝은 톤으로 듣는 청취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 신청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 몇 주 함께 보면서 이 신청해 주시는 곡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그런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오늘 시간을 꼭 할애해서 네, 자리를 꼭 갖고 우리 신청해 주신 소중한 곡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샬롬 2시에 정각 인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귀한 곡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께서 또 인터넷 와우CCM 스탠드업 게시판에 우리 목사님께 질문을 길게 올려주셨는데 요거 좀 시간이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귀한 정성된 글 올려주신 아주 장문의 글인데요. 요거 바로 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이는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손인사. 네. 어떤 분이 하트 한번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결혼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트 못 해드리겠습니까? 손하트 언제든지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시청해주시고 애청해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수련회 특집 또 우리 교수님의 방송. 진짜 그래서 원래 우리 기존의 애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뵙는 그런 그 닉네임에 많은 분들이 또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 하나하나 오늘은 혹시라도 다 담아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시 하나 또 빼놓지 않고 방송 전후로도 여러분들의 귀한 소중한 댓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준비해온 곡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지치고 위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은 일부를 좀 최소화하고 목사님 바로 모시기 전에 이 영어 찬양을 한 곡 좀 소개해드리고 바로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캐스팅 크라운즈 하면 Who Am I라는 곡으로 많은 분들 인식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요즘에 제가 들었던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obody라는 곡입니다. Nobody라는 곡인데 이 첫 소절서부터가 뭔가 나는 맨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좀 부류의 인간들인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지금껏 여지까지 찾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게 항상 미스테리였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런 저에게 아, 목적을 두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을 아,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당신만을 오직 찬양합니다라는 곡입니다. 많이 이들 힘드시죠? 많이 좀 지치시죠? 아, 이 때와 이유 모를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또 감사해야 하는 마음 또 기쁨의 이유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캐스팅 크라운즈의 Nobody.
와이 유 에버 초즈 미 has always been a mystery. All my life I've been told I belong at the end of the line with all the other not quite with all the never get it right but it turns out they're the ones you were looking for all this time cause I'm just a nobody trying to tell everybody all about somebody who saved my soul. Ever since you rescued me, you gave my heart a song to sing. I'm living for the world to see, nobody but Jesus. I'm living for the world to see, nobody but Jesus. When Moses had stage fright, and David brought a rock to a sword fight, you picked 12 outsiders nobody would have chosen and you changed the world. Well, the moral of the story is everybody's got a purpose. So when I hear that devil start talking to me saying, who do you think you are? I say, I'm just a nobody trying to tell everybody all about somebody who saved my soul. Ever since you rescued me, you gave my heart a song to sing. I'm living for the world to see, nobody but Jesus. I'm living for the world to see, nobody but Jesus.
So let me go down, down, down in history as another blood-bought faithful member of the family. I'm living for the world to see, nobody but Jesus. So let me go down, down, down in history.
Going down in history.
Has another blood-bought, faithful member of the family.
That's all I ever want to be.
And if they all forget my name, well, that's fine with me. I'm living for the world to see, nobody but Jesus.
Just a nobody,
nobody.
Trying to tell everybody all about somebody.
Ooh.
Who saved my soul.
Save my soul.
Ever since you rescued me, you gave my heart a song to sing.
Song to
I'm
sing.
Living for the world to see, nobody but Jesus.
Nobody but
I'm living for the world.
Nobody but Jesus.
이 소리가 들리면 왠지 반갑지 않으세요? 와우 CCM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와우 CCM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지금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영문으로 와우 CCM WOWCCM을 검색하시면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신 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신청곡 사연 편리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카톡 보내신 후에는요 DJ들이 직접 답장도 해드리니까요 기대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 와우 CCM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하쇼 소리를 스튜디오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카톡 보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의 단짝 친구 한나였습니다. 안녕. 카톡하쇼 카톡하쇼.
뜨거운 여름 안산 다드림교회 우리 이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다시 보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스페셜 시간으로 윤병훈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예배란 주제로 특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멋지고 열정적인 8월의 다섯째 날 우리 두 분을 스튜디오 안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태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윤병훈 교수님. 아, 우리 윤병훈 교수님은 제가 오랜만에 생방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태희 목사님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무더위와 잘 씨름하면서 네. 네, 죽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더웠죠.
네. 네, 아직도 더워요.
간간이 그 비가 좀 내려서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만
정말 그러길 바랬어요.
웬일인가요? 한증막이라고 오늘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제가 항상 이렇게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리가 바뀌니까 되게 어색해요.
배하는 이런 또 날도 있어야겠죠. 반갑습니다. 우리 윤병 교수님. 제가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항상 이 추천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송도에 있는 좋은 곳이죠. 인천 송도. 우리 로고스 교회 담임이시고요.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는 우리 윤병훈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예배란 주제로 오늘 특강을 진도 지휘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 간단하게 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많이들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신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다 이렇게 그 중지가 되고 정지가 된 상태라
맞습니다.
또 기계 벌써 1년이 훨씬 넘고 2년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길어질 거라고는 예.
아무도 짐작을 못했죠.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예. 또 그런 상태인데 더군다나 신앙인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삶에 있어서 가장 구심점이고 중심점인데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뭐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런 기회에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 많은 분들 정말 귀한 분들 입장해 주셨는데요. 먼저 와, 이 송도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낙중 목사님께서 반가운 마음 전해주셨고요. 어머, 저도 인천 사는데 멀리 송도에서 방문해 주셨군요. 우리 조예풀 전재님께서도 환영해.
아, 조예풀 전재님 송도 사시는군요.
예, 인천의 미녀라고.
그럼 인천의 미녀라고들 그러셨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재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진행해 주신 은혜자매님과 또 오늘도 깊이 있는 통찰력과 올바른 성경의 맥을 짚어주시는 우리 이태 목사님, 또 오늘 스페셜로 코로나 시대의 예배란 주제, 우리 윤병훈 교수님과 인식 간사님 모두 모두 멋지고 예쁜 목소리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힘차게 격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글들은 저희가 또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해도 오늘 또 준비된 시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질문들은 올려주시면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실상 우리 유명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코로나를 처음 맞이하는 시대에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고 뭐 4단계 격상이며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 접하게 되는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 많이 좀 갈팡질팡 그리고 내적 갈등과 이 신앙의 고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에 좀 질문들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좀 최대한 예, 네. 압축해서 목사님께 좀 질문을 실시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좀 어려워졌던 상황이 지금은 있는데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었는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때의 그 흑사병이라고 하려는 패스트 때문에 한번 그 유럽의 인구 절반 이상이
정말 죽음을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2세기, 3세기경에 전염병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때의 그 패스트 때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느냐 대면으로 드리느냐의 그런 얘기는 없었지요. 이제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그 상황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IT 기술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구축이 조금씩 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있을 수가 없었던
나올
것이죠.
나올 수조차 없었었네요.
그렇죠. 그런 언급 자체가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팬데믹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한 중세 때 그 흑사병이 있었을 때 큰 위기가 있었었고
전염병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전염병이 있었을 당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구체화적으로 질문을 열어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좀 급해요. 교수님. 이게 매주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지금 확진자 수는 늘어가니까 계속 이게 또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지만 이거 계속 좀 이렇게 가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예배 모습이 좀 다변화됐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비대면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걸 저희 진짜 우리 윤병원 교수님 되시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많은 분들 정말 답답해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무조건 수용하고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을 우리 안에 좀 가져야 할까요?
글쎄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그 회집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 그 코로나 시대 예배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좀 큰 안목에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큰 세 가지가 가만히 고민을 하면 팬데믹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우리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뭐 극우파의 기독교인들처럼 저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적인 신앙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러기를 제가 거의 신대원 가서도 저 총신을 나왔는데 신대원을 가서 공부할 때까지도 그런 생각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 전통적인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 사고를 깼다고 해야 될까요? 좀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이 된 계기가 된 게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셨던 계기가
미국 유학 시절이었어요. 제가 2000년에 늦게 신학을 했고 그리고 2005년 2월 달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미시간에 있는 칼빈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있는 그 도시가 그랜드 래피지라고 하는 도시인데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1년의 절반이 눈이 옵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도 공항에 내렸을 때도 벌써 거리에 이런 데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실제로 지내다 보니까 눈이 한번 오면
폭설이
그렇죠. 예. 그 뭐 그 무릎 위로 오는 것은 다반사고 네. 허리춤까지 이렇게 눈이 쌓일 정도로. 그러니까 도저히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일이 한번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 둘을 다 데리고 가서 유학을 했었는데 학교를 가려면 스쿨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스쿨버스가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오는데 네. 어느 날은 스쿨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오, 그 지정된 시간에?
예. 네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눈이 오고 있었거든요. 눈이 많이 왔거든요.
아,
눈이 오니까 좀 차가
지체되나 보다.
지체되나 보다. 예. 이렇게 했는데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첫 제가 유학 가서 첫 해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이제 그 다른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가까이 사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목사님 테레비 안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테레비를 켜보니까 네. 밑에 자막으로 쑥 흘러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학교가 휴교인 거예요.
아,
너무 폭설이 내려서
날씨 때문에
네네. 수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학교가 학교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주일날인데
예?
주일날인데 텔레비를 켰더니 아침에 그 밑에 자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오늘 예배 취소.
교회 예배까지도
예배가,
예, 예.
예배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안 드려?
교회를 못 간다?
아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예 안 드려.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TV 자막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이건 제 생각으로는 제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눈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네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또 하나 뭐가 제가 그 하나 사고가 깨진 게 있었냐면 미국 가기 전에는 한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섬길 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출타를 하거나 출장을 가도 대부분의 의식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주일날은 본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제가 가르침을 받아왔던 내용이었어요.
듣고 자랐던
예, 듣고 자랐고 예.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그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이 LA로 출장을 가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난데없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LA로 출장 가셨는데 미시간에서 LA로 출장 갔는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LA에서 다시 미시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혼란이.
예. 예.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은 땅덩어리니까 네. 어디를 가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큰 나라 미국에서 보니까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지? 과연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지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이 무슨 그 신앙의 큰 원리인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것이 상황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이걸 보편적인 원리로 적용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 예배는 예배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전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지체라는 사실을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기억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예전적 예배는 주일날 한 번씩 모이는 공동체적인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한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할 뿐만 아니고 반대로 이게 계속 순환되잖아요. 주일 다음에 일주일에 우리의 삶, 일주일에 삶 다음에 다시 주일, 주일 다음에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니까
네.
이것이 계속 서클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주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주일은 일상생활의 준비 작업이기도 하지만 예. 일상생활을 먼저 놓고 오면 주일은 일상생활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고 교회 중심의 삶인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단절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팬데믹 시대에 예배 형태도 다양화돼가고
예.
예배가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지금 낯설고 이런 것이 처음 겪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이거든요. 예측도 못했고 그런 거기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성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건 아주 귀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계신다고 생각했고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그렇죠.
솔로몬이 저기 성전을 지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할 수 있겠냐.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 속에 가둬놓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딘지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곧 성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에도 있듯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됐고 우리가 성전이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성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러나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닌 거거든요. 진짜로 거룩한 건 뭐냐면 우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돼 있는 건데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중심적인 이 예배당 건물 중심의 강조를 너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교회마다 예배당을 짓게 되면 평상시에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다가 난데없이 용어가 바뀌어요. 성전 건축.
네.
그러니까 물론 참 거룩한 전인 건 사실이에요. 예배당이 다른 것과 다른 건물과는 다르죠. 그런데 그 예배당을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하고 너무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드리면 이건 예배도 아닌 것 같고 하는 생각이 암암리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정신세계 자리 잡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저는 생각할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는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만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모이는 교회.
예.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이는 교회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그런데 꼭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진짜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확장적으로 말하자면 예전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참된 예배는 뭐냐면 삶이에요. 자기의 사생활 가운데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그리고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에서 그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자기가 살아가는 예배의 현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속된 것이고 아니 하나님 안에서 속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 속에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 삶의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러나 정말로 복음에 들어가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그렇죠.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는 것만 예배
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세속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내가 공부하는 것이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주어진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으로서는 똑같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데
네.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과연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일시적이고 특수하고
예.
그리고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 이 예. 팬덤이라는 건 상황 자체가. 네. 그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비상시의 상황인 것이지
네.
이렇게 비상시의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거나 예배의 양태도 이렇게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화시키면 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네.
상황이니까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는 기본과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시대나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외적인 형식이나 방법은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세 때는 그런 패스트 상황에서도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기술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언제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언제 썼습니까?
예.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것이지 이건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예.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이면서 권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런 의무를 내가 안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삶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예전적인 예배는 일상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이 삶의 준비이기도 하고 일상의 준비이기도 하고 일상의 삶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 이것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그냥 드러내져지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살 것이며
그렇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그런 힘을 공급받겠냐라는
예,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참 제가 지금 들으면서 많은 지금 질문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의 이 두세 번째 질문에 뭐 더 이상 질문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근데 말씀을 네. 듣다 보면 네.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되냐면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사람다운 삶이 없다면
그렇죠.
아무리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 해도 과연 그것이 온전한
그렇죠.
예배일 수 있을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뭐가 진짜 예배냐를 논하기 전에
예.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또 한 주의 결과로서의 주일을 또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힘을 얻어 또 살아가는 한 주를 정말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긴장감이 더 커야 되는데 그거보다 예. 이 이분법적으로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만 싸우고 있는
거기에 더 몰입돼서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뭐냐.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면 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거는 사실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네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이거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로 많이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럼 이 비대면 예배로 전하는 것이 예배를 포기한 것이냐. 사실은 지금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팬데믹 상황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비대면을 전환됐을 때 그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맞아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예. 이것도 예배냐.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우스웠던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려왔어요.
인터넷.
예. 예.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교회들은 메인 채플에서 예배드리고 어? 이름만 나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은 네. 네. 다 위성으로 송출해서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아, 진짜 그러네요.
이미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건 예전에 대형교회 큰 교회 네. 일부의 모습이었는데 사회적인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물론 아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예.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이 코로나가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죠. 뭐 잡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걸렸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좀 방역을 위해서
네.
비대면 예배를 전환해달라고 했던 것이지 그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믿지 말아라. 예배 못 드린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지금 정부가 기독교계에 물론 다른 종교나 다른 일반적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서 비교해 봤을 때 좀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나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죠.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의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지침이죠.
네.
하나님 말씀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 자체가 예배를 포기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집합적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자는
네.
사회적인 요청에 대해서
네.
국가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응답하는 것이지 어떤 이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배려이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배려하겠다. 내가 그걸 내려놓겠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 아닌가요?
그렇죠. 네.
내가 이걸 주장할 수 있으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내가 보류하겠다. 그렇다고 그게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그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큰 그림 측면에서 봐야지
네.
아주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은 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다. 옛날에 전쟁 중에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보니까 목사님께서 중요한 걸 언급하셨는데 이전에도 코로나 대백 시대 이전에도 비대면 예배를 큰 교회에선 드리고 있었다. 근데 거기에 왜 마찰이 왔냐면 이게 강요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 시점에서 마찰이 오게 된 것 같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율적으로 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정부나 아니면 사회적인 방침에서 드리지 마라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미 드리고 있었음에도 마찰이 오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야 목사님께서 그런 정말 귀한 성찰과 또 이 관통하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속 시원한 또 답변을 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요. 정부의 그 방역 지침에 대해서
네.
그 방역 지침이 종교 집단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도 4단계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네.
19명까지밖에는 모일 수 없다. 그것도 방송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안 그러면 통치 행위 수단으로 전 국민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실행한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건 따를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정부가 조치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래서 몇 개월에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이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을 텐데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음식을 먹거나 뭔가 하는 섭취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마땅히 시행해야 될 성찬의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 성찬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막 모색을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각자 준비를 하고 교회 안에 소수의 인원들은 미리 준비해서 분리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인도자가 인도하면 각 가정에서 그 집례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을 취해보게 됐는데 그게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성찬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분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도 지금 교회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같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고 저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성찬에 관한 온라인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조금 그 뭐랄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표지. 교회의 참된 표지를 세 가지를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선포, 그다음에 성례의 집행, 그다음에 권징의 시행이에요. 권징. 그러니까 말씀, 성례, 권징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오리지널로 FM들을 얘기하자면 말씀이야 지금 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텍스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가?
그대로 전하는가?
예, 그 고민해 봐야 돼. 이거는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성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최초의 성례를 시행했을 때 하신 분부대로 말하자면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일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예배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오라요.
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날 어느 교회도 그렇게 시행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초대교회는 문자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처럼 이렇게 바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니 잘 아시잖아요. 어느 교회에는 예배를 진행해서 한 시간이 넘으면 바로 그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이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괜찮지만 100명, 200명, 300명 아니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성찬식 하게 되면
거행하려면
엄청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 그다음에
부활절
그 즈음에 보통 두 차례 하죠.
네네.
좀 많이 하는 교회는
분기에
한 번, 그보다 더 많은 교회는 이 두 달에 한 번.
그렇죠.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교회. 저 그런 교회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저도 봤어요.
예.
네.
어느 주를 딱 정해서 그렇게 성찬을 거행하는 그런 그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자면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못하죠. 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권징이라는 것도 봐보세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건강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에 따르면 여기에 맞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든데 성찬의 중요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네. 또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살과 피의 의미를 나누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의 어떤 네. 결단을 하고 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주는 어떤 그 의미가 영향 그러니까. 의미가 크지만 네. 지금은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 온라인 성찬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또 다른 문제거리가 돼버렸어요. 또 다른 문제거리가. 네, 네. 사실은 단순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단순할 수 있냐. 만약에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면 온라인 성찬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네. 온라인 성찬 전단하죠. 그렇죠. 이원화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만약에 이거 정당성이 없다 그러면 온라인 성찬도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이태희 목사님도 한번 시행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익이 되거나 네.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네. 그걸 하지 말아라. 네. 아니 그러면 그 말은 뭐고 똑같냐면 지금 온라인 예배 들이지 말아라는 얘기하고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목회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 담임하고는 목회자 교회가 상황에 봐서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도 되겠다.
해도 되겠다 하면 하는 거죠.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것이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 뭐 신학적인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그렇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목회적 현실에서 우리 교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교회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저희 교회도 개인적으로 좀 이걸 시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항상 그 성찬식 때 떡이 좀 항상 적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가정에서 준비한다면 이 넉넉하게.
어찌됐든 그 아니 이건 아직은 한시적이니까. 네네. 뭐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 아직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이 돼서 뭐 네. 교회 한국 교회 차원에서 이것이 공포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아직은 분들이 또
아직은 있으니까. 이제 목회자의 예. 지혜에 따라서 좀 맡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율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네. 그래서 더 깊이 또 아직은 안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순간 접속하신 분들 반갑고요. 우리 송도에 있는 로고스 교회 담임이시고 또 백석 예술대학교 우리 교수님으로 계시는 윤병은 교수님을 오시고 오늘 코로나 시대 예배 대해서 지금 특강과 함께 질문들을 또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정말 이제 정석과도 같은 중요한 금과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이 아마 많은 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임에도 한두 번쯤은 생각해봤을 지금도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을 질문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총대를 메고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게 좀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도 방역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수많은 비용과 함께 자리 두기 거리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적은 교회 큰 교회에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어떡하느냐 이게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 꼭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저희들이 말씀을
방금 말씀하신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금 모든 교회에서 통일되게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 잘합니다.
열심히
아주 잘합니다.
지켜주고 계세요.
꼭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연못을 다 흐린다고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해서 그렇지 네.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게 뭐 속된 표현을 무식하거나 몰상식한 분이 없거든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은요. 사실 교단에서 총대를 메야 됩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네.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름도 없는 이런 목사들이 할 일이 아니고 교단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 교단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통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꼭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요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들이 대답을 할 때요 예. 우리 신앙의 논리로 대답을 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네.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그렇죠. 서 있는 땅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좀 예배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도 온라인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냐라고 네. 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네.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묻진 않을 겁니다.
네, 기대 속에. 기대.
자녀들이 다 있을 텐데 네. 지금 다 애들 다 온라인으로 수업했거든요. 한번 부모들한테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학교에 가서 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수업하는 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계속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찰떡 비유네.
비교가 정확한 거.
그렇죠. 가슴에 와서 팍 닿는. 네.
지금 정부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비대면 수업 때문에 네. 학습 격차가 켜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좀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방안도 얘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더군다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러니까 이 오요 얘기는 비기독교인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육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도 이제 하나의 목회자로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네. 야 도대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예전적 예배를 생각하면 모여서 전통식으로 말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종 땡땡땡 치면 네. 이제 뭐 네. 묵상 기도하고 네. 뭐 사도신경 네.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그러잖아요.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칠식행위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도 제한이 돼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무슨 마스크도 쓰고 뭐 대화도 제대로 못 하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뻘쭘하니 그냥 이렇게 인사 몇 마디 하고
목례 정도만 하고 그냥 헤어져요.
네, 그리고 헤어져요.
그런 상황이 참.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예배를 드렸나? 분명히 그렇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예배 분명히 드렸어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어? 오늘 예배 드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네.
왜 이러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정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느낌인데 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예전적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전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속된 표현을 말하자면 커피도 한두 잔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어떤 일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에서 손 잡고 위로도 하고 이런 어떤 성도들끼리 교감과 교제가 야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중요한
맞습니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쪽짜리 예배. 예전적인 예배는 분명히 드렸어요.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고 헤어지니까 이게 뭔가 한 구석이 비어 있는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은. 이게 뭔가 봤더니 아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런 이게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이번에 느끼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네. 우리 노은정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들을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글을 못 읽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좀 잠깐 나눠볼게요. 우리 식탁 교제도 예배에 포함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답변의 말씀에 정말 폭풍 공감하는 분들 아까 그 학교 비대면 수업과 함께 아, 비대면 예배에 대한 그 적절한 비유가 정말 탁월하지 않았나 정말 공감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으세요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비대면 예배를 그래도 난 피해주지 말고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다 이제 수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역으로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의견들을 전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이낙봉님 반갑습니다. 질문이 비슷한 문맥상의 내용이라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고 또한 공감이 되면서도 약간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코로나 사태가 믿음을 숨겨버리고 있어요. 큰 교회는 그전에 순복음교회인데 그땐 각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또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데 왜 진정한 예배가 뭘까? 왜 식당, 백화점 여기는 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교회만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부가 방역지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아까 짚어주셨지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그거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계의 지도자들이 교단들이 예. 아 일개 현장 목회학은 우리가 나서서 막 벌떼처럼 할 게 아니고 네. 그렇게 교단에도 지도자들이 있고 네. 교계에도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정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네. 합리적으로 일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결론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네. 아까 그랬잖아요. 꼭 대면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예.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교인들 중에서. 나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람이 과연 진짜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을 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꼭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봤잖아요. 예, 예. 드려보니까 아 이게 장단점이 있구나. 이제는 다 알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다 알아. 이런 면에서는 참 장점이고 이건 참 단점이고 다 알아요. 장점이 뭡니까? 편해요. 교회 오고 가는 시간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참 경건하게 이렇게 옷도 하고 하지만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가끔 그런 고백도 해요. 아 목사님 어떨 때는요 그냥 침대에서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주님 조심하시겠지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가 다 안 봐서 그렇지. 네. 가장 다 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사실은 육체를 가니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요 이번 일을 겪어가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지금 이 비대면 상황을 보고 나니까 자 11시 예배를 위해서 몇 시에 집에서 일어나고 샤워하고
준비하는
옷 입고 옷 단정 입고 오는 것 자체 그것부터가 이게 예배구나.
예배 시작이자 그렇죠. 준비자. 맞아요. 네.
그것부터가 예배구나. 근데 지금 비대면 듣다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 온라인 예배 장점을 생각하면 참 편안한 환경 속에서 불편함 없이 오고 가는 거리도 줄이고 얼마나 좋아요. 유익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겪어본 사람 다 알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이제는 이 정상적인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더구나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비대면 대면이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들여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봤어요. 나 또 비대면 드려봤어요. 또 이래봤어요. 이러면서 야 이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집중도 못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 비대면 들으면 집중이 안 돼요.
은혜가 좀 감소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현장감도 없고 사람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학교 강의도 똑같아요. 사이버 강의로 듣는 거하고 교수하고 학생하고 교실에서
그렇죠.
40명, 50명 있어도
생동감 있게
거기서 이렇게 직접 하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예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꼭 대면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 저는 되묻고 싶어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면 현장 예배를 피하려고 하십니까?
아, 그렇죠.
현장 예배도 들을 수 있는데 왜 피하려고 합니까? 뭐 거기 가면 뭐 방역이 안 되고 뭐 감히 그거 빼고 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네,
충분히
됐는데 당신은 왜 그러면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어쨌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임이 본질이고 공동체가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전통이기도 했어요. 공동체는 단순히 예전적 예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탁 교제,
필요하죠.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야죠. 그러려면 모여야죠. 그런 의미에서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동성애 강의 이후로도 또 한번 느끼지만 정말 속이 다 시원하고 그렇죠. 뻥 뚫린 느낌이에요. 네네네. 이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초점도 바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내놓지 못했지만 이거 너무 답답하거든요, 목사님. 근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탄받을 수 있으니까 그 참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그 부분도 또 명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또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처음 줌으로 지역 예배 드릴 때 그 어색함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접속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음소거도 어찌할지를 몰라서 많이 좀 애를 먹으신 것 같죠. 근데 지금은 깊은 교제까지도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아, 이제 우리 이낙봉님도 그렇고 우리 노은정님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전해지는 어떤 그런 차별적인 지침 때문에 많이 속들이 상하셨는데 이건 이제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전에 올라온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속 후련하게 풀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올라오지만 제 개인적인 SNS에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것만 꼭 지켰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올리면서 우리 이 시간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IT 기술을 발전해서 과학의 힘을 통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히
네.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행히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이고
예.
비상시의 어떤 그 대처 방법일 뿐이지 결코 이것이 교회의 본질도 예배의 본질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는 최후의 비상수단이지 이것조차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건 한 목회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인터넷 예배에 비대면 예배의 그 편의성에 빠져서 모이는 예배의 그 기본에 대해서 느슨해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주에 가까이 오시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빚어질 겁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건 진짜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누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의 방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딴 데 가면 식당이나 뭐가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있다.
네, 뭐 백화점이나.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시죠. 그거 누가 갈까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비기독교인만 갑니까? 기독교인도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교회가 방역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드리자.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 건 다 가고 할 건 다 하고 사회생활 사람들 많은 데까지 다 가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나 비대면으로 드리겠다. 이거는 글쎄 제가 참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에 목숨 걸어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고 뭐 쇼핑센터 가고 뭐 어디 가고 사람들 많이 몰아다니면서 마음먹고 다니면서 예배만큼은 비대면으로 드린다?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방역 잘 지키고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생활 잘 지키면서도 우리 교회가 본을 보일 것들은 좀 보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어차피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되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일상의 삶을 보면 계속 서큘레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드리고 서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을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고 네. 좀 이렇게 뭐랄까 핑계하지 말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예배 복귀하고 네. 빠른 시간에 그렇게 모여서 맞습니다. 공동체성의 교회의 본질을 좀 네.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할애해 네. 주시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의 맥을 짚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혜 아빠님께서도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아까 젠장에 안부 인사 전해주셨고요. 우리 시오리님도 일본에서 지금 함께 시청해 주고 계시고 아 라니네TV님도 지금 우리 오늘 특강이 있어서 또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새로이 또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런 귀한 시간을 함께 마련하게
또 다른 특강으로
그러니까
날짜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우리 특강을 해주신 우리 윤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실만한 물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CCM 전문 방송국 와우 CCM. 와우 CCM은 24시간 여러분들과 귀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쁜 하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wowccm.net을 입력해주세요. 개성있는 진행자들과 함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우 CCM, 오래 기억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샘바노 남아고행가게 특 비몽클라스르센 안녕하세요. 와우CCM 몽골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몽골 자매 오양가입니다. 저희 몽골은 아직 크리스천 인구가 많지 않아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몽골을 위해 와우CCM은 2008년부터 몽골어 찬양 앨범과 악보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몽골어로 된 찬양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찬양이 몽골 사람들의 예배와 삶 가운데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방송은 몽골의 거의 유일한 찬양 방송으로 몽골 팟캐스트 종교 분야에서 3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됐습니다. 음악과 미디어를 통해 몽골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와우 CCM 사역. 이 사역이 몽골에 더 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지금 와우 CCM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기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026497-2969로 전화 주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저도 저희 와우 CCM 몽골 방송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와우 CCM 몽골 방송 진행자 오양가였습니다.
오늘 마치 그 여름 스페셜 특집 같은 느낌. 아, 수련의 특집으로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쉬만 해볼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를 열지 못하는 현 상황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수련의 찬양 특집으로 특별한 시간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이바지하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정희식 간사님. 네, 인사. 반가운 목소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죠?
아, 네. 이번에는.
네.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너무 반가워서.
아, 너무 더워서 계속.
너무 더워서. 잘 버텨주셨습니다. 오늘 그 쉴만한 물가 특별히 수련회 특집을 맞이하여서, 또 귀한 게스트분을 한번 섭외를 해 주셨어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본인이 소개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개를 해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익히 보시면 낯이 익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 반가운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영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가 지금 온이 됐나요? 네, 우리 목소리도 멋지신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영재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아, 오늘 화면에 쫙 꽉 찬다라고 조이필 전재님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오늘 양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한 말씀들을 다다다다다 남겨주셨는데 지금 실시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련회 때 불렀던 곡들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한 분 한 분 많이들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러니님 반갑고요. 이낙주 목사님도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명예계대가 박 교수님께서도 입장을 해주셨고요. 우리 성윤님도 오늘 변함없이. 그리고 성윤님도 글을 남겨주셨던데 저희가 또 위로하고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와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스탠드업 게시판에 장문으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그 좀 장문이고 정성껏 지금 질문을 올려주셔서 네. 이거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목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라고 세세 아빠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
또 네. 오늘은 질문을 일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정말 본격적인 네. 서머 스페셜이 있기 때문에 네. 이은혜 진행자님 그리고 이태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폭염까지 더한 요즘 두 분 모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셰셰. 세세 아빠님. 6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와우 CCM 그 가운데 이은혜 스탠드업을 통해서 신혜연 작가님의 월드 트래블러 그때부터 듣고 그리고 이태희 목사님의 성경 다시 보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 주 두 주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목요일 2시부터 방송 듣기가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분 작가님이신가요? 야, 비록 애청자지만 업무 가운데 본방 사수하며 듣다 보니 죄송하지만 글은 오늘 처음 남기게 되네요.
아,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먼저 방송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팟캐스트 강의 설교 등을 찾아보면서 이전보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스피디하게 읽어볼게요. 네. 언젠가는 꼭 목사님께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신 은혜님과 와우씨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글로써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요. 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태 목사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실시간 예. 예, 창을 열어서 질문을 전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에스겔 18장 2절부터 4절에서도 나오는 이 이스라엘 속담으로서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죠. 이 모두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남 탓으로 돌리려 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뇌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내가 죄인됨을 제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서 배운 바로는 내가 죄인됨은 첫사랑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의 후손인 우리 역시 죄인이다 였습니다. 야, 또 정확하게 지포가 주고 계세요. 이렇게 배우고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 생각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알려주었는데요. 앞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이런 가르침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된 것을 그저 아담 탓으로 돌리며 정작 뇌제는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의문이 든 것인데요. 자, 이제 목사님께 본격적인 질문이 나갑니다. 목사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과 우리의 죄인된 바를 어떻게 연결할 위하는 것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조차 범죄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의 나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속성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을 탓하지 않고 내 안의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교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목사님의 의견을 네, 구합니다. 네. 야, 정말 글 너무 잘 쓰셨네요.
일단은 정성껏 우리 애청자분에게 네. 추천해 드릴 것은 제 책을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하지만 사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창세기 지금 첫 번째 책이 이미 출간이 되어 있고 네. 가피풀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네. 보면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아직 저도 이제 그 본문을 연구하지 않아서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시대의 이 아픔, 이 고난을 겪는 게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런 어떤 외침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예요. 열왕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이 옛날 선조들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이 시작된 거야. 이걸 알려줘요. 네. 이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가 아니라 선조들의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맞이했으니 선조들의 이런 잘못된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내. 바르게.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야. 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열왕기서예요. 네. 그래서 열왕기서는 분열왕국 시대를 가면서 어떤 잘못들을 왕들이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예. 역대기서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 이런 은혜는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지속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대기서는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네. 왕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포로 시대의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은요. 단순하게 버려진 자의 결과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는 억울해요.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기도 하지만 네.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로 보면요. 네. 첫 번째 의미보다 대표의 의미가 더 커요.
대표성을 지닌. 네.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했지만 네. 하나님은 자녀로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훈련의 차원에서 성숙의 차원에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기를 원했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만들어놓지 않고요. 네.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너한테 인류의 대표로서 지음을 받고 너의 후손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할 건데 네. 나는 기계적으로 널 다루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너와 나가 이 약속을 하나 하자. 네. 그것이 선악과였어요.
아,
이 약속만 네가 지켜낸다면 그리고 네. 훈련 속에서 약속만 지켜낸다면 너의 후손도 영원한 복을 계속 누려갈 거야.
네.
그런데 네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져. 하지만 내가 그걸 다시 회복은 시킬 거야.
네.
그래서 결국은 너의 후손까지도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인류의 대표로서 테스트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그의 이 에덴에서의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안타깝게도.
불합격했어요.
예.
그래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면 억울하죠. 이건 그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과정을 밝게는 됐지만
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전히 갖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탓하기보다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여전히 넘어진 자고 우리도 너무 우리가 똑같이 그런 상황 우리도 넘어져요.
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고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 몫에 태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성경적인 그 말씀과 견해 그리고 주석의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사바님께서 옳은 문맥상의 길을 지금 가고 계셨다라는
아, 그렇죠.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이 많아서 우리 PD님께서는
바빠요.
11곡이다라고 벌써 올려주셨어요. 야, 오늘 또 이 귀한 우리 게스트분도 와주셨기 때문에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정인식 간사님께서 그 리스트를 쫙 뽑아주셔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가볼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란 곡과 시작으로 일단 이 얘기를 전하기 전에 수련의 찬양 특집이니만큼 네네. 이 이야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네. 무얼로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네.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보편적인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수련을 막 시작할 때 네. 이제 학생들은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럼 앞에 찬양 인도자가 첫 오프닝을 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오프닝 대부분 뭐냐면 밝 빠르고 박수치기 좋고
분위기
살리는 차원에서 예. 메들리로 가요. 아. 그래서 오늘은 그 메들리 찬양으로 신나게 수련의 문을 예. 여는 것처럼 열고 예. 예.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들을 차근히 오늘 근데 다는 못할 것 같네요. 네. 시간상.
자, 저희가 이제 그 딱 오픈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시 25분입니다. 현재 시간. 받은 신청곡이 벌써 11곡이고 저희가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원래는 네. 수련의 찬양곡을 쫙
원래는 했어요.
예, 읊어보고자 하는 네, 대포부를 안고 저희 지금 PD님 얼마나 그 아, 촉박하시겠어요. 마음 심적으로 으로는 근데 오늘 지금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네네. 오늘 11곡 다 부를 거고요. 4시 넘더라도 유튜브로 진행을
지속한다.
하시겠다라는 5명을 뭐... 특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날 잡았네요.
6부까지 가셔도 감사합니다. 아, 라고 5부가 아닌 야. 6부까지. 야, 아멘 아멘 감사드려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양 들으면 안 될까요? 라고. 신청곡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우리 안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번 수련회 왔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수련회 왔다 생각하시고.
뭔가 아직 좀 서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프닝 찬양들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은경님께서 또 언제 와주셨나요? 이 글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유후! 유튜브로 4시에도 시간 맞춰 오겠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우리 혜성님도 그 전에 글을 남겨주셨군요. 아, 제가 이 다드림교회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오실 줄이야. 어머나, 완전 제 같아요. 은혜로운 시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아, 급하다 급해. 제가 다 급하네요. 아, 역시 김PD님 짱짱입니다. 라고 우리 은경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작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수련의 찬양 문을 열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아들이
한 번 더
해 뜨는 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받으리.
우리 다 같이 하지요. 할렐루야.
시원하고 쿨하게 열어주셨네요. 지금 제 추팝 쇼스를 거의 능가하는 우리 이 악기 소개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감칠맛 나게 우리 연주를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야, 진짜 수련의 선곡 취향 저격입니다. 와우, 신나신다, 할렐루야 라고 하셨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그리고 또 이 곡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일하면서 듣는데. 그쵸? 너무 즐겁다라고.
다 예상하셨을 거예요.
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도사님께서 그 두드겨주고 계시는 게.
아, 네. 네. 이거는 지금 젬베고요. 아. 제가 사실 젬베를 막 잘 치는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그 능숙란하게 잘.
아, 흥만 많습니다.
아, 그럼 내 세포가 네. 반응을 해야 하는군요. 네. 야, 정말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해서 수련회 때 대부분 좀 어색하고 아직 그렇죠. 마음의 정리 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찬양으로 한 것도 무르 이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봤는데 막 율동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 막 율동 시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까지 좀 어렵네요.
그 목사님 어떠셨어요? 7, 80년도에 수련회 네. 가시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하셨나요?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거예요. 네. 어떤 수련회에서는 E키 메들리로 시작하고
아, 딱 키를 설정을
그렇죠?
해서
예. 어떤 수련회에서 G키 메들리로 시작하고 네. 뭐 이렇게 아. G키 같은 거잖아. 호산나 호산나 아. 뭐 아, 그렇죠.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네. 뭐 이런 거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게 메들리 쭉 가서 땀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네.
흠뻑 젖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7, 80년대 수련회 찬양곡들을 알면 뭐야 그때 당시에 벌써? 라고 연식을 비교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찬양이 쭉 그 세대를 넘나들면서 네네. 흘러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또 지금도 불러요 사실. 네.
우리 제니퍼님 전 2000년대인가 봐요. 그럼 지금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반갑습니다 제니퍼님.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어떤 순서로 어떤 곡들로 향연을 이어가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네. 우리 이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예.
네 이것도 원래 E 코드 메들리로 많이 쓰던 그런 그렇죠. 찬양인데.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신청해 주셔서 한번 이걸로 이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또 연결해 줘 하실지.
저도 지금 어떻게 편곡을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따라만 가고 오늘은 립싱크? 네. 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편곡 안 하고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네. 아, 그냥 가죠.
네. 네. 부탁드려볼게요. 오늘은 원곡 그대로 해도 네. 딱 좋으니까 네.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네.
원, 투, 쓰리, 포!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라니네 등불TV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요. 아멘이라고 짝짝짝짝 박수로 함께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아 저는 이게 우리 함께 기뻐요 하면 짝짝짝짝 이게 음성 지원으로 했던 그
음성 지원 아,
그때 당시에 기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했는데 여기 역시 젬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또 기쁘게 소화가 되니까 마음이 들썩들썩 한 게 진짜 너무 좋네요.
아직도 수련 오프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위기예요?
아직 이제 물어 이거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네 이번에는 네. 나의 가장 낮은
아 이거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찬양이죠. 아,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떻게 연출해 주실지. 네,
이제 바로 갑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신나네요. 네. 오늘 이 젬베가 굉장히 큰 또 역할을 똑똑히 해주고 있어요.
아주 제대로인데요.
그러니까요. 아주 더 심장
역할이 커서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기대 이상으로 지금 아주 톡톡히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젬베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게 좀 탐나는데요. 이 추파크스도 탐을 냈지만 우리 노은정님께서 야 완전 신나고 진짜 수련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신 게 이제 어깨가 들썩들썩.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다 부르던 곡들이에요.
그렇죠.
아, 그럼 악기만 하나 주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악기 하나. 자,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곡도 역시나 기대가 되어지는 곡인데요.
그렇죠.
이 모르는 곡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 조이필 전재님 모르는 곡 있으신가요? 여기서? 너무 신나네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첫 이제 이쯤 되면. 예. 약간 또 분위기를 가라앉혀요.
아 이제 들썩들썩.
그렇죠.
기쁜 찬양으로 시작을 열었다면
계속 들썩이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은혜의 강가로 흘러가는.
네. 바뀌었군요.
네. 맞나요?
원래라면 여기서 이렇게 약간 가라앉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예배자리를 딱 준비하는 거였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마침 저희가 이렇게 어떤 신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고 찬양하는 곡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직은 네
아직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멈출 수 없다.
그렇죠. 멈출 수 없죠.
네, 그럼
그래서 오늘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로암.
드디어
그렇게 우리가 좀 절제하고 있었던 실로암.
갈고 닦은 오늘은 그냥 무장해제하고 아니죠. 무장해제를 하면 안 되나?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네. 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아는 거는 약간 디스코 버전의 그 군대에서 나오는 그건데.
아, 그래요? 아, 그거 많이들 원하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이낙봉님도 그러시고 은영님께서 나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가능하신지?
가능해요? 괜찮아요? 디스코?
오, 디스코.
오, 진짜요? 오.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니, 그러면은, 보니까, 우리 원래 네. 하던 대로,
다들, 네. 달란트들이 있으셔서 또 닥치면 이 주어주신 그 현 상황 속에서 또 헤쳐들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색다른데요? 신이 나네요. 뭐 정말 환상적인 기타 연주에 그 정말 너무 멋진 우리 이태 목사님의 목소리. 오늘 정말 젬베에 매료되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 야. 오,
이렇게 잘 치셨었나?
저이 고정으로 섭외하고 싶은 어떻게 피디님. 아, 네. 아, 섭외 끝나셨군요.
야. 이게 고정이 된 거예요?
야, 정말 야. 대단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아 이어갈 걸 그랬네요. 그 다음에가 네. 해피송.
해피송. 해피송이라고 하면 어떤 곡이죠? 나.
네, 이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이렇게 가는 그런
아,
건데요.
아, 이거 안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나? 자, 아마 연주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갑니다.
됩니다.
벅차네 주행한 일 볼 때 내 어떤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의 내라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얼굴
얼굴 볼 순 없어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다 주님 주신 거.
젬베가 진짜 묘한 매력이 있네요. 이게 제 이 헤드뱅잉 시키네요. 이 몸을.
이 지금 이 몸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악보를 전주 들어갈 때 지금 처음 봐가지고 제가 이 박자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그냥 가사가 작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제가 그 시력이 1.5거든요. 자칭 2.0까지 내려가는데. 거의 이거는 그 꿰뚫어볼 수 없을 정도로. 야, 근데 그걸 또 안 놓치시고 목사님 들어가시고.
안 놓치려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모두학교 느려지는 데서 오히려 놓쳤잖아요. 빠른 데는 따라갔는데.
아, 근데 저는 되레 그 부분이 더 멋있어서.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는 랩 같으면서 뭔가 이렇게 콕콕 집어주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를 또 전해주신.
와,
야, 대단합니다.
어렵네요.
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수련회 정식으로 찬양팀을 설 때 너무나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박수 치고 춤도 추고 했던. 아, 이 찬양. 네. 저도 이게 불러주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언제부터 불려졌는지.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랩이 됐어요, 랩이.
자, 우리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노은정님께서 네. 오, 이 멤버 매주 가죠, 우리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은정님의 말씀이라면 아, 이 젬베는요 드럼 치는 사람이 다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럼 치십니까?
아니, 근데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네. 뭔가 이게 연관성이 또 있나?
악기들을 다 조금씩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네네. 얕은데 별로 안 얕네요.
아니가 이게 요거 조금 저거 조금 하면 뭐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 난준선님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 효선 김아 우리 김준호사님 주일에 안준호사님이 젬버 치고 정관사님이 찬양인도 해볼까 봐요.
네?
아 그럼 이 멤버가 지금 아직 실행 멤버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니 교회에서는 네. 이제
진행 그러니까 인도자죠. 인도하시는 거죠. 네. 네. 아, 그럼 이게 또 위치가 바뀔 수가 있겠네. 아니면 인도하시면서 이걸 치기시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미국 가스펠식으로. 자, 다음 곡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이제 템포가 느려지면서 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아, 제가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막춤이라도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네.
아, 근데 춤을 추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은 엘리한테처럼.
아, 이 곡도 좀 많이 불렀죠.
수련회 때 참 많이 불러요.
그쵸, 맞아요.
네, 어. 맞습니다. 이게 자,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수련회 찬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매해 때 제가 저는 미국에서 네, 이제 네.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 한국의 그 바닥 기도의 수련회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미국은 아. 이게 약간 의자 생활이 있어가지고 수련회장 가도 어떤 이제 컨퍼런스 룸 같은 데 이제 다 들어가서 좀 쭈뼛쭈뼛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시는 분들이나 이민 오시는 분들이 신앙이 있어서도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김치가 그립거나 어떤 고향 향수병에 이제 한국 분들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말씀으로 쪼개지고 수련회 때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신앙이 커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뜨거운 열정을 많이 찬양팀에서 끌어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 미국의 찬양팀 수련회 때도. 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좀 여유롭게.
조금 여유롭게.
아니요, 저 달릴 수 있습니다. 아직 심장 박동수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직 멀었습니다.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분 엘리야 때처럼 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수습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릴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 이게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군요.
아, 그렇군요.
멋진 선곡 감사드립니다. 아, 정보라님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악이었다라고. 네? 아,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죠.
네, 수련님께 싫어하는 음악. 왜냐니까, 보라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저 놀렸어요. 아니, 아, 왜요? 우리 정보라님께서.
이게 가끔 그렇게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네. 자기만 이게 부담될
딱
때가 있죠.
후렴구에 정확하게 보라 주님 나오니까.
우리 보라 자매님의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신 네. 겁니다. 아, 정말.
모두가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그 시간만은.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니네 등불TV님 덕분에.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원래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 네. 자리에 앉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앉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둘, 셋, 넷. 네. 네.
어우, 너무 좋네요. 이제 조금 슬슬 근육과. 아,
그렇죠. 이제 조금 열이 좀 들어오고 이제.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온 세상 창조주.
온 그러니까 세상 창조주.
아마 이제 이런 이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위닝홀.
아, 위닝홀?
네. 네. 원래 이게 약간 그 건반에 그 띠리리 띠리리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 아쉽네요.
건반이 없네요.
네, 그렇죠.
아. 아, 제가 건반을 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참겠습니다. 제가. 네. 너무 전문 사역자들 분들. 아, 근데 그 춘천 세대가 아니라 그러면 그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네, 그렇죠.
아, 제 거랑은 좀 다르네요. 혹시 여기 악보가 있으시면 아니면 제가 네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하지만
여호와 한 번 더 할까요?
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우리 찬양들도 다 같이
막판에 목사님, 오, 산을 찌르는 줄 아. 또 이런 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클라이막스처럼.
저 원래 수련회였으면.
네.
같이 그쵸. 그냥 한번 쫙 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냥 한 거라서.
이게 뛰면서, 예. 은경님께서, 야, 오늘 이게 집에 아무도 못 간다, 이제. 밤 살 수 있어요.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신이 나면서 은혜가 이렇게 쏙쏙, 예, 들어오네요.
아, 근데 이게. 네. 계속 제가 긴장을 하네요.
어, 왜 어디서?
아니. 이 리듬, 이 찬양들을 잘 안 부르다가 네. 갑자기 접하고 부르면서 이 순서 적은 걸 눈에 보고 가사 작은데 이거를 안 놓치려고 놓아놨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아 힘드네요.
어우, 갑자기 짠해지려고 놓은 아닙니다. 지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정말 멋지게 찬양해 주고 계셔가지고 진짜 아주 제가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댄스도 조만간 보게 되시지 않을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군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네. 안 그래도 딱 맞네요. 네. 춤추는 세대.
아 춤추는 세대.
이거 제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간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네. 제가 놓칠 때. 아. 불러주십시오.
이야, 이걸 또 미리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네요.
딱 악보를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야,
이어가 볼까요? 네. 어, 너무 기대가 되는 또 찬양입니다. 이 찬양 참 듣기에는 좋은 찬양인데, 막상 부르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런 곡이에요. 네, 들으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막상 부르면.
그런 곡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손목 오늘 괜찮으실지, 우리.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서 손이 좀 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갑니다.
답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답이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마지막으로 저희 쉴만한 모일까 스탠드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은 마친다는 얘기죠. 네, 이 정규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방은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작의 김종욱 PD님, 말씀과 찬양의 우리 이태희 목사님, 기타 연주의 우리 정인식 간사님, 오늘 잼베이의 안용재 전도사님.